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듣지만은 당연한 것으로 그냥 생각하는데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이 고백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신앙 표현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으면은 감동 없이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이 주제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짧은 말씀 안에 사랑하사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면은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또 영원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또 성경적인 신학의 정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내가 느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가능한 것,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부족, 여기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자,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 오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중에 올바르게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하면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 나오는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또 교회에서 설교도 하는데, 그보다 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이 말라기서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신앙이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원으로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서 사랑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뭔가 좀 심상찮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혹은 아주 그 분노, 화가 나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냉소적인 그런 참 따지는 항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 조금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아주 좀 리얼한 표현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를 또 한번 들어보자면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좀 적용하는 의미에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심각한 상태. 예,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표준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화가 나도 지금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대드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바로 오늘 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마치 부부가 서로 싸움하는 것처럼 그런 이 상태가 바로 된 지경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됩니까? 예, 가정에서 항상 행복하게만 지내시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혹시 부부간에 싸움이 있으면 이 공감이 너무나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더니 정말 이것밖에 아닌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당시를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후 약 한 1000년의 역사가 흐른 후인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끌려가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잘 그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이들이 돌아와서 얼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이 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주권이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예.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벨론에 갔어도 경험했고 또 고토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거두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말라기서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황충, 그러니까 벌레가 농작물에 붙어서 피해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정말 말이 아니었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희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으니까 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전을 짓다가 재건하다가 중단도 되었지만 성전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평안과 부요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치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었는데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믿어봐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실망감이 있을 때 만일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심정이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두 번째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냥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 말라기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반응이 뭐냐면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당돌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학개나 스가랴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좋은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말라기야 이제 등장해서 아주 속을 뒤집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입장 한번 띄워보십시오. 지금 어디 소망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잘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미워했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미워했다, 사랑했다라는 말은 감정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평생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감정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의 뉘앙스가 뭡니까? 이건 뭐죠? 사랑했다, 미웠다 하면은 그게 막 감정적으로 막 그냥 감동이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랑은 히브리어 단어가 아하버입니다. 아하버. 이것은 감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느낌의 단어는 아가버인데 이 아가버가 아니고 아하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 알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선택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이게 뭐냐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것이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미워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감정이 아니고 내가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야곱은 선택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선택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달라졌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이 될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땐 하나님 살아계시고 감정 느낌이 없을 땐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가 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한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뭐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보면은 예뻐합니다.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보면은 정말 너무 예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 손녀 자랑할 때는 50불 내고 자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내 몸에서 난 아이하고 저 밖에 그냥 있는 아이하고 사랑스러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르다는 것은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 노는 아이는 사랑스러워요. 참 예쁘다. 아유, 귀엽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거는, 옆집 아이하고 비교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무슨 관계냐면은, 내 집에서, 내 몸에서 난 아이는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그 다음에 옆집에 노는 아이나 밖에 있는 애들은 일반적인 관계예요. 그냥. 그렇죠? 아, 여러분. 오늘 이걸 계속 좀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랑, 일반적인 관계의 사랑과 특별한 관계의 사랑은 다릅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성도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곧바로 신방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안 가도 됩니다. 예. 그 마음은 뭡니까? 어려워서 너무나 참 힘들겠다. 이런 마음 들지만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제가 들었으면은 제가 신방을 당연히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이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이 선택은 특별한 관계, 소유와 영적 연합과 책임이 관련된 관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언약 관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반 관계와 특별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특별 관계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반 관계는 가치라는 기준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뭐라고요? 일반적인 관계예요. 아, 이거 참,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동차가 비싸고 기능이 좋다면은 그 자동차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지중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특별한 관계는 다릅니다. 네, 특별한 관계는 어떤 대상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나에게서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그것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해가 또 안 되니까 계속 오늘 좀 설명해야 돼요. 오늘 이해가 정말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시다가 공항에 가면은 미국 아이들 중에 혹시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상한 벽에 같은 걸 하나 들고 안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많이 보신 것 같네요. 보죠. 근데 그 베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묻은 베개예요. 그걸 안고 여행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여행지에 가면은 더 좋은 베개가 있을 것인데 왜 그 굳이 그 베개, 때묻은 베개, 다 떨어진 그 베개를 안고 이렇게 여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베개를 안거나 베어야만이 잠을 잘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같은 그 베개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보물 1호입니다. 부모가 그걸 모르고 그 왜 베개 그 쓸데없는 베개를 들었다니 그 비행기 짐도 많은데 떨어내라 이렇게 하면요 애는 울어요. 무슨 여러분 이런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아이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베개를 여행지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특별 가치입니다. 바로. 그 베개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베개에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쪼그라뜨려져 있고 때묻은 그 베개에서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는 누구에서 나옵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아이가 그 베개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 베개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예. 전혀 그 대상을 볼 때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베개인데 아이가 사랑한다는 것은 베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아이가 그 베개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이 가치와 특별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뭘 사랑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컵. 이 컵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컵이 좋잖아요. 일반적인 가치. 그런데 이 컵이 저에게 특별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컵에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됩니까? 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컵은 단순한 물잔이 아니에요. 단순한 물잔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 컵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냐.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컵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컵은 특별한 가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서 이 물잔의 가치가 결정됩니까? 당연히 저에게서 물잔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물잔은 그냥 물잔인데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는데 그게 가치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 때 이스라엘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은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선택이라 했죠. 그렇죠? 선택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왜? 이스라엘의 가치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김경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예술에 상처받은 그대에게, 예술에 상처받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작품값이 아주 비싼 작가 이우환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말하냐면은 그 작품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큰 종이에 점을 하나 딱 찍어놨어. 점을요. 큰 종이에 점 하나 찍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 가치는 10원짜리도 못 돼. 그렇잖아요. 아이, 좀 감동을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점 하나 찍어 놓은 그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요. 그럼 이 작품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작품의 가치가 어디 나옵니까? 그냥 종이에 점 하나 찍어놓은 거기에서 가치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 점을 찍어놓은 그 작가에게서 가치가 나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작가에게서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김경섭이라는 분이 책에 그 표제에 뭐라고 써놨냐면 일어났어요. 예술가, 미친놈, 사기꾼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점 하나 찍어놓은 것밖에 아닌데 이게 예술이 되면은 그 점을 찍은 사람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가치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점이 아니에요. 예술 사물이 되고 일반적인 가치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가치가 돼요. 자, 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아, 예. 오늘 계속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요, 기도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좀 잘못되어 있고 형편이 안 좋으면은 내가 이런 형편에 무슨 복음을 전해? 내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면 저 사람 믿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세상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 한 장도 잘 전해주지 못해. 내가 이렇게 전해주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부족만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전혀 나은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사랑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늘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냥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가치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 관계는 그 가치가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지만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것을 다 나타내 보이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마무리 축도 전에 찬송을 우리 찬양할 것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쳐다보시니까 그냥 보는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다,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아닌데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관계에서 볼 때는 존재의 그 가치는 사라져버립니다. 왜? 너무 미약하고 가치없고 이런 거 이걸 사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 무가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부여한 그 가치 기준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지, 내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았든지, 그 다음에 뭐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큰 성공을 해야 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 이 상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결론이 이제 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과 또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것, 자녀들 문제인 이거 전혀 주눅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잘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때 묻은 베개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 때 묻은 베개가 가치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베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베개는 그 아이에게 존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고 좋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점점점 줄어갑니까? 우리의 가치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이시는 데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미라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하나가 성경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표현인데 여기 말씀에 있어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그를 믿는 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선택이 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랑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아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해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랑이요? 일반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 아이를 사랑하는 거하고 옆집에 저 길가에 가는 아이하고 그 아이를 내가 그냥 사랑스럽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가십니까? 자,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책임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그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우상으로 생각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1절,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 경고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딱 마지막 이 말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절대로 이 사랑 포기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비교식, 열등감, 자괴감 그게 빠져서는 안 된다. 너와 나는, 너희들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있고 붙잡아 주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에스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세상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비아냥거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로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도 아이들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어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소망, 담대함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